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형통한 삶으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3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기업을 물어주는 일에 대한 예표와 성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구약 예언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지요?
예, 성경을 연구하면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이 기업 묻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 예.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도하여 낸 하는 그 말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었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을 이제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방해는 언제나 먼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또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그 배후는 사단이거든요.
네.
사단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네.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들었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일을 일찍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롯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맏형인 맏형이 하란인데요. 하란은 데라의 식구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둘째 형인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것을 보면은 하란의 아들 롯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별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롯이 막내 삼촌인 아브라함과 연배가 뭐 몇 살 차이 아니라고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낸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막내 삼촌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축을 치는데 결국 목초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롯은 자기가 먼저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 쪽으로 향한 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네.
아, 이때 사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욕심을 자극한 것 아닙니까? 삼촌에게 선택을 양보하지 않고요. 자기가 에덴처럼 좋아 보이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그걸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금씩 소돔 쪽으로 가서 마침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아요?
네.
그때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악한 성에서 받은 감화는 소돔이 멸망할 때 나타낸 롯 식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잠깐만요, 목사님. 근데
예. 예.
롯 사건이 이스라엘이 구원 사업에 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그냥 또 롯 가족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예,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예, 사단은 롯을 밀가부르듯 해서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 소돔은 아주 악한 도시였는데 그들이 너무 부유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예.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예, 이 소돔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만인데요. 또한 남색이 그 도시의 부패한 특성이기도 했죠. 롯이 그런 그들의 사회생활과 도덕적 부패를 보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물들었어요. 예,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한번 좀
베드로
읽어보실래요?
후서 2장
예.
6절로 8절.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예, 여기에 상한다는 말이요. 헬라 말로 바사니조인데요. 고문한다는 뜻이 있고요. 재앙을 받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고문당하듯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가 보니까 자기도 상한 것이죠. 우리말로 상한다고 번역했는데 상한다는 말은 상처를 입는다는 말도 되고 또 부패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예, 롯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과 성질을 닮아갔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해서 함께 도망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롯에 하는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사위 될 사람들에게 롯이 끼친 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 농담 잘하는 장인이었다. 예, 이렇게 인상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예, 롯이 상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요. 예,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아, 이때 반응한 롯의 태도도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표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괜찮았는지 이 사회적 도덕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롯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 안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롯이 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롯의 가족들이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업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요?
예, 그런 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롯의 두 딸도요, 그곳의 감화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롯이 자기의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것도 끔찍한 제안이잖아요. 예, 사사기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을 집에 영접한 집 주인이 그 같은 말을 하는데, 아, 뭐 그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주석가들은 부권, 즉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사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합디다마는요. 아무튼 아주 비윤리, 비도덕적인 발상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만큼 롯이 소돔의 물이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롯은 천사의 이끌어내므로 소알로 갔지만 그것도 두려워 마침내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인적이 없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두 딸이 롯으로 인하여 잉태하고 맏딸은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벤암미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 또 에서 족속의 족속들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도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잖아요. 이들은 사실 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데라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할 그의 하수인들을 잘 포섭을 했다는 말이죠. 이 족속들은 블레셋과 아람 족속들과 더잘 어울렸거든요.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가나안 풍속을 따르고 퍼뜨리고 결국 사단은 이스라엘이 동방 풍속에 빠지게 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은 방해할 자를 포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주 가장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로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통일이 책망과 저주의 기별이 전달되고 있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단이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더라도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사람은 이미 약하고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하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가르쳐 주지 아니한 거짓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꼭그 거짓말이 필요할 때 합디다. 자,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7절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고 했는데요.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 깊이 도사리고 있는 부패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민족들이 공격하고 그들의 생활 환경이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인의 생활 모습을 아주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까지라도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쉽게 동의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크신 권능과 이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그 기간에도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문화적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아도 한국 문화 못 벗어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일하시지요. 마침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만나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들을 복종하게 합니다. 다윗은 주로 정복전쟁으로 일생을 보내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등등 이 주위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다 복종하고 조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들이 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올바르게 주위 나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더 받기 전에도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특별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다윗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지혜달라고 구하기 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아, 사단이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군요. 정말 지혜가
그랬죠.
있었던
예.
사람이니까요. 특히 여자들을 통해서 그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랬죠. 아마도 솔로몬이요, 자기 지혜를 믿고, 예,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 자기 지혜를 믿고, 다른 것은 다 그냥 우상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 섬겼다고 해도 어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신이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아마도 처첩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같이 가서 절하자고 하니까 행동한 것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향해 있으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될라고 막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그후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문을 열잖아요. 이 지혜가 탁월해서 당시 어떤 지혜자도 당할 수 없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배한 것도 멀리는 아론의 모본이고요. 가까이는 솔로몬의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이죠.
아, 정말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선지자들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성경은요,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의 나은 것의 첫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3장 3절에요. 사단은 이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구주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북방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방 유대는 그래도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구주가 와서 이런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천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를 통하여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단의 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형벌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것보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선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할 악이 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구원을 엉뚱한 곳에 두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민족과 국가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 주도록 건축한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키잖아요.
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 이스라엘 주위의 군소 민족과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도입한 것뿐이죠. 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요.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간 사실이 사무엘하 5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만 기록되었지만 아마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그런 짓을 자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근히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부속하게 하려는 사단의 책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윗은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불살랐겠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도입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라 하고 섬기는 일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주 자극이 되었겠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것에 설계도를 보내가지고 그와 같은 제단을 만들게 하고 성전뜰에 갖다 놓고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은 치워버렸습니다. 이건 역대하 28장 21절로 25절이나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4절을 읽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우상을 택하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국민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키고요. 성전을 파괴하는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데는 히스기야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온 문병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별만 잘 증거했어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예, 성경 기록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예,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시대가 시대별로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잖아요.
네.
예, 출애굽 시대에는 우선 애굽에서 열 재앙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 홍해 갈라지는 것,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이적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심지어 해를 중천에 머물러 놓고 적을 다 멸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적에 나타난 이제 참 대표적인 얘기죠. 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이적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서 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일이죠. 예.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 낫는 것과 관련된 이적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대한 히스기야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히스기야 병 낫는 것이 이제 이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적인가 하면은 햇시계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이적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그분 외에는 우주 안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이 구약에 기록된 이적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실 때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그만 경배해야 된다 하는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병이 나왔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은 사람한테는 그게 아주 중요하겠지만은요. 예.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할 때 나타난 이적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하스의 해시계 일형표,
네.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은요, 천연계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세계 재패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던 소국 바벨론이요, 그 먼 데서 조그마한 나라 유다까지 문병사절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엄청나서도 아니고요. 유대 나라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 나라 왕의 병을 낫게 하는 징조로 해를 움직인 그 나라 신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네.
예. 왜냐하면 이 헤시계는 바빌론에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유대 땅의 헤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동시에 바빌론의 헤시계도 10도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일관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라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보고를 들은 왕도 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유다라는 나라의 왕의 병을 낫게 하는 표로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들었죠.
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은 그 해를 지배하는 능력의 신을 배우고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네.
네,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실패했습니다. 교만해졌죠.
네.
예, 그래서 사단이 틈탄 겁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사단에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역대하 32장 25절로 32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 차라리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냥 죽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한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온 거리를 피로 채웠다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기록했어요.
네.
그런데 그 손자 요시아가 개혁을 주도하고,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요,
네.
유대가 회개했지만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국민은 포로가 되죠.
네.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강할 때 했어야 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그때 하지 못하고 포로로 되어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비극적인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도 못한 그 일을 포로 되어가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주 딱 바른 질문이죠. 예.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제목이 성경 예언이지 않습니까? 총제목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예언의 초점이 구주와 구주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국가들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들이 나눈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나 이 요한 계시록의 예언들이 국가들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예언했다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아, 이것이 이러한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이 책들을 좀 살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하죠.
네.
목사님, 네, 기도하시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의 무지를 잘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바른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